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경상남도 밀양의 한 병원에서 오늘 아침 불이 나 3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가 시작된 곳은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로 지상 5층 건물인 병원에는 당시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헬기 등이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소방대원들은 짙은 연기로 인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밀양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6분경 불을 모두 껐고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가운데 사상자 숫자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오늘 유럽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적어도 3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구도시 홀름스크와 나홋카에 석탄을 하역한 뒤에 이를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별도의 서방 선박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 중 일부는 지난 10월 한국과 일본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보기관 소식통들은 러시아를 통한 석탄 수출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석탄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 참여할 때까지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 선언과 관련해 예루살렘은 협상 의제가 아니며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작은 버전이 예루살렘에서 내년 안에 개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 도움이 되는 평화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대응과 안보 위협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국방장관들은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Our Eyes, 즉 우리의 눈이라는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국 고위 국방당국자들은 2주마다 만나 영내에서 활동하는 반군 세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정보동맹을 결성한 데는 지난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발생한 이슬람 국가 IS 추종 세력에 의한 소요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지시했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관계자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맥겐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이 1년 전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골프클럽 측과 논란을 빚었던 일과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 등을 들어 이에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맥겐 법률고문이 끔찍한 영향을 우려하며 만류해 이행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번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가짜 뉴스, 전형적인 뉴욕타임스의 가짜 보도라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머나먼 과거에 살았던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 과학자들은 이 화석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변화 등을 추적하곤 하지요. 자, 그런데 어제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인류 화석이 발견됐다는 논문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7개의 치아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연구진이 DNA를 조사한 결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현대 인류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최소한 17만 7천여는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발견된 현생 인류 화석 중 가장 오랜된 건 약 12만 년 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석은 현대 인류가 기존 학설보다 약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주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턱뼈 하나가 그때 당시의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지만 아프리카에 거주하던 현대 인류의 이주 시점과 경로 파악 등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3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5도, 신의주는 영하 16도에서 영하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함흥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죠.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제가인 A Time for Us, 우리를 위한 시간, 자니 매티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when chains are torn by courage born of a love that's free. A time when dreams so long denied can flourish as we unveil the love we now must hide. A time for us at last to see a life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with our love
through tea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전 탈퇴를 선언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미국이 복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정재계 지도자들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밖에 포럼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큰 불이 나서 최소한 37명이 숨졌고요. 또 미국 항공모함이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 처음으로 이 베트남을 찾을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 다보스 포럼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이 다보스 포럼에 미국 정상으로는 18년 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회의 사흘째인 어제 스위스 현지 일정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와의 현장 대담에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에 미국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가 뭔지 먼저 좀 짚어보고 할까요?
네. 환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을 둘러싼 12개 나라가 서로 관세 없이 자유롭게 교역하기로 추진한 협정입니다.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주도로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이 참가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에 이 TPP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TPP 내용 가운데 이 미국의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서 그대로 발효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1년 만에 TPP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대담에서 이 TPP가 끔찍하게 잘못된 거래였다면서 이 탈퇴 결정이 옳았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현저하게 나은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 TPP에 복귀하겠다. 나는 TPP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 세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다른 TPP 회원국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TPP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기쁜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경제에도 이 TPP가 보탬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서 복귀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멜컴 턴불 호주 총리도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것으로는 보진 않지만 미국의 TPP 복귀는 훌륭한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반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당초 미국이 주도한 TPP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이 GDP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이 빠지면서 이 GDP 규모 13% 수준으로 축소됐는데요. 이 때문에 TPP 전체 동력이 상실되면서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일본의 주도로 나머지 11개 나라가 교섭을 마치고 오는 3월 칠레에서 공 공식 서명식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TPP에 복귀한다면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곧바로 미국이 복귀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현저하게 나은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TPP 그대로는 안 되고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 TPP 회원국들은 재협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 TPP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을 포함해서 12개국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면서 재협상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TPP 관련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CNBC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와 이란 핵합의를 비롯한 이전 미국 행정부의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고요. 또 최근 이 달러화의 약세 흐름과 관련해서 달러화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는 강한 달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약한 달러가 미국의 무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 뒤에 미국 정부가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살펴봤고요. 이 밖에 다보스 포럼에서 또 어떤 일정이 진행됩니까?
예,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 화폐에 대한 논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어제 회의에서 이 블록체인을 비롯한 금융과 IT를 융합한 새로운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이 실생활에서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 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유명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도 이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는 거품이고 이 통화의 기본 조건인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늘 다보스 포럼 폐막식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다보스 포럼 폐막 연설이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연설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전 세계 정부 당국과 언론이 주목해왔습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CNN 방송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가져온 효과를 강조하고 이 규제 철폐와 세제 개편을 통한 성과를 내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트럼프 경제의 놀라운 성공을 이 포럼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무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큰 불이 났군요.
네, 오늘 한국의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까지 최소한 37명이 숨지고 14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가운데 사상자 숫자가 가장 많은 참사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는데요.
예.
특히 거동이 불편한 나이 많은 환자들이 많아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한국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화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이 대형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1일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이 체력단련실 건물에서 불이 나서 29명이 희생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이같이 비슷한 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면서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정부의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고 비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긴급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제천 화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병원 등 의료시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이번 사고 수습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자,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해난사고를 정치에 이용해서 집권한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집권 후 지난 8개월 동안 재난안전 대비책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베트남전 종전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찾게 됐다고요?
네, 미 해군 항공모함이 오는 3월 베트남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이 베트남을 방문 중인데요. 25일 응오수원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베트남에 입항하는 것은 지난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43년 만의 일입니다.
네. 자,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할 장소도 정해졌습니까?
예, 당초 베트남 중부 다낭항과 남부의 깜라인만이 후보지로 거론됐는데요. 이 다낭항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제한된 장소는 다낭항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다낭은 베트남 중부의 중심지이자 이 전략적인 항구도시로서 특히 베트남 전 당시 미국의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면서 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징적인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미국 항공모함의 베트남 방문 계획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예, 두 나라는 이미 지난해 8월 응오수원 릭 베트남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합의했고요. 이번에 짐 매티스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한 겁니다. 이 합의는 이제 양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요. 베트남 측에서 좀 더 많은 고위 당국자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합의는 거의 완료된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자, 이 종전 후 처음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베트남을 찾는 건데 그 의미가 참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항공모함의 베트남 방문이 최근 두 나라의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의 베트남 방문은 남중국해를 두고 주변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다낭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이 이 남중국해상에 인공섬을 짓고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때문에 베트남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현재 이 미군 함정을 영내로 파견하는 등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면서 이 같은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에도 이 미군 구축함 호퍼가 남중국해 스카버러 함초에서 12해리 안쪽까지 항해했다면서 이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지난 2016년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가 아니고 공해로 각국의 항행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짐 매티스 장관은 이날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비롯한 양국의 군사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네. 이 짐 매티스 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베트남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하죠.
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우방국인데요.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앞서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북한 문제와 양국 간 해상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백악관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구제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선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완구업체인 토이저러스가 많은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9일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 일정을 앞당겨서 어제 공개를 했군요.
네, 백악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역시 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방안입니다.
네, 이 바로 이 다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다카라면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라고 해서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죠. 이런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결국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군요.
네.
자, 그럼 이 드리머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만 69만 명쯤 되는데 이민단체 추산에 따르면 자격, 등록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약 180만 명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드리머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데는 최장 12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백악관 이민개혁안은 이 드리머들의 부모들은 구제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다카 해결 방안을 두고 미국 중앙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죠.
네.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3일간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보안 강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국경 장벽을 세우고 이 남쪽과 북쪽 국경 보안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한 트러스트 펀드 신탁기금 $250를 조성한다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국경 장벽 건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드리머를 구제해 주지면 국경 장벽은 꼭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중요한 항목으로는 이 합법 이민 가운데 몇몇 항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 합법 이민이라면 어떻게 이 비자 추첨 같은 그런 제도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의 이민 오는 비율이 낮은 나라 출신들을 대상으로 이 추첨을 해서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해 한 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요. 이걸 완전하게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그 밖에 현재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배우자나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게 이른바 이 연쇄 이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면 줄줄이 그 가족도 미국 이민을 허용한다고 해서 영어로 체인 이미그레이션, 연쇄 이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이 대략 들어보니까 좀 찬반이 크게 엇갈릴 것 같은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화당 지도부는 이 이민 개혁안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 바락 오바마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 이민 개혁을 트럼프 행정부가 마무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 당내 이 강경파들은 이 백악관 이민 개혁안에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역시나 의원들의 성향별로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보수파는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다면서 드리머 구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민주당 강경파는 국경 장벽 건설 또 이민 합법 이민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또 이 정치권 말고도 친이민 반이민 단체 쪽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에 공개한 이민 개혁안이 몇 달 동안 계속된 논의의 결과물이고 굉장히 관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백악관이 제시하는 이민 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나왔고 이제 논의는 연방 의회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하지만 좀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예산 이민 개혁안을 예산안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요. 임시 예산인 예산안 시한이 오늘 2월 8일 자정까지니까 시간이 2주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드리머 구제나 국경 장벽 건설 등 문제에서 합의가 나와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연방의회가 백악관이 내놓은 이민 개혁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검과 관련해서 어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도널드 맥겐 백악관 법률 고문이 사직하겠다고 위협하자 이 명령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세 가지 이유를 댔다는데요. 모두 이해 충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뮬러 특검이 과거 이 FBI 국정으로 있을 때 이 버지니아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 장치과 이 골프 회원권 문제를 두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사위인 제라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을 대변하는 법률 회사에서 뮬러 특검이 최근까지 일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뮬러 특검이 특검에 임명되기 전에 이 신임 FBI 국장 후보군으로 면접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뮬러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를 해고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맥겐 법률 고문은 이를 왜 만류를 했었던 걸까요?
뭐 뮬러 특검을 해고하고 난 뒤에 있을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보도를 보면요. 맥겐 고문은 특검 해고가 대통령직을 위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예. 이 백악관이 뮬러 특검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말은 언론을 중심으로 종종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뮬러 특검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 민주당 측에서는 이 특검 해고는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해고를 고려한 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고요. 사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특검 해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가 있는데요.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Fake news, folks. Fake news.
What's your message today?
Typical New York Times fake stories.
가짜 뉴스니까 뉴욕 타임스가 내보내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예.
한편 대통령 변호인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이 조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죠?
전체적으로는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인데요. 특검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법 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고해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서 증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호인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 2주나 3주 뒤에 특검에서 직접 증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언이 실현이 되면 선서하고 증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완구 판매 업체인 토이저러스가 매장을 대거 폐쇄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토이저러스가 미국 내 매장 182곳을 폐쇄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880개 매장 가운데 20%가량을 닫는 셈인데요. 2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이 폐쇄 작업이 진행됩니다.
네, 토이저러스는 이미 파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50억 달러가 넘는 빚을 조정하려고 버지니아 리치먼드 소재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이 토이저러스가 회생을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점포 폐쇄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이 토이저러스라면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60년이나 되는 회사인데 뭐 미국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가본 경험이 있을 정도인 그런 업체입니다.
예. 자, 그런 토이저러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됐을까요?
네, 일단은 완구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졌고요. 또 토이저러스가 이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시장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요즘 미국에서는 장난감을 사려고 굳이 뭐 토이저러스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뭐 월마트나 타깃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같은 대형 소매 업체들에 가도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아마존 같은 인터넷 온라인 상점에서도 다양한 완구를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 이 완구의 온라인 판매 상당히 늘었다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이 관련 업계 계산에 따르면요, 2016년 전체 완구 판매 가운데 이 대략 14%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 비율이 7%였다니까요. 5년 사이에 온라인 판매가 두 배가 된 겁니다.
예. 지난해 연말 쇼핑 기간에 미국 소매 업체들이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이저러스는 이 기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아마존이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다른 소매 업체들도 장사를 참 잘했는데요. 토이저러스는 예외였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토이저러스에서 파는 물건의 값이 싸지도 않을 뿐더러 온라인 상점도 굉장히 낙후된 상태라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과거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로 승승장구했던 토이저러스가 과연 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세라 맥락클런의 노래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천사의 품에서 편안함을 찾으라고 노래하는 엔젤 함께 하시죠.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So tired of the straight line, and everywhere you turn, there's vultures and thieves at your back. Storm keeps on twisting, you keep on building the lies that you make up for all that you lack. It don't make no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터키군이 최근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쿠르드족이 터키 내 쿠르드 테러 분자들과 연관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를 계기로 쿠르드족과 터키 사이의 갈등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쿠르드족과 터키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동정세 새로운 불씨, 시리아 쿠르드 반군 소탕전.
터키군이 최근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전폭기와 지상군을 동원해 쿠르드족 인민수비대 YPG를 공격했습니다. 터키는 YPG가 자국 남동부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 쿠르드 노동자당 PKK와 한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YPG 측은 PKK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PKK와 연계된 YPG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샬라 yarın öbür gün kısa bir süre içinde Afrin ve Münbiş'ten başlayarak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쪽부터 시작해 이라크 국경에 이르기까지 테러 회랑을 하나하나 절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이라크 쿠르드족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격퇴전에 참여해왔습니다.
쿠르드족 고난과 투쟁의 역사.
쿠르드족은 현재 터키와 이라크, 시리아, 이란 그리고 아르메니아 산악지대에 주로 삽니다. 이들은 중동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독립된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서구 열강은 당시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쿠르드족에게 독립국 쿠르디스탄을 세워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고 오스만 제국이 분할되면서 쿠르드족도 다시 흩어졌습니다.
쿠르드족과 터키의 갈등.
터키에 사는 쿠르드족은 터키 인구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쿠르드족과 터키 사이에는 깊은 적대감이 존재합니다. 터키는 오랫동안 자국 내 쿠르드족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고유 언어 사용과 복장 착용을 제한했고 쿠르드 민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78년 쿠르드 독립을 목표로 하는 PKK가 등장했고 PKK는 6년 뒤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PKK가 무장투쟁을 시작한 이래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사는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PKK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PKK는 지난 1990년대 독립국 건설에서 광범위한 자치권 획득으로 목표를 바꾸기도 했지만 무장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에 휴전이 성립됐습니다.
IS 격퇴전에 참여한 쿠르드족.
PKK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슈메르가 군과 연합해 IS에 맞서 싸웠고 시리아의 쿠르드 민주연맹당 YPD와 이들의 군사조직인 YPG도 국제연합군의 힘을 보탰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지역 정세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는 이런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악화된 쿠르드 터키 관계.
2015년 7월 시리아 접경 지역 스르치에서 IS가 배후인 폭탄 테러가 발생해 쿠르드계 청년 33명이 숨졌습니다. PKK는 터키 정부가 이 테러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장투쟁을 재개합니다. 터키 정부는 휴전이 깨지자 테러와의 전쟁을 펼친다며 IS와 쿠르드 반군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로 터키 동남부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인 수백 명을 포함해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터키는 2016년 8월 IS와 싸우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북부에 탱크와 지상군을 보냈습니다. 터키군은 알밥과 자라블루스를 점령했습니다. 터키군의 실제 목적은 YPG가 주도하는 반군 조직인 시리아 민주군 SDF가 이 두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터키는 왜 시리아 쿠르드족을 공격하는가?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 반군의 활동이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IS가 와해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자치 지역을 설립하려는 것을 자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터키는 이라크 북부에도 쿠르드족 독립국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초 미국이 쿠르드 반국이 주축이 된 SDF 반군 3만 명을 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터키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DF가 터키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터키 정부는 군사행동을 통해 시리아 북부 지대를 평정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르드와 터키 관계의 미래.
쿠르드족과 터키 관계는 당분간 악화 일로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는 주변 나라들의 권고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스 ortaklarınızdan birine herhangi bir sınır tecavüzünde
미국과 동맹을 형성해 IS 퇴치 전에 앞장선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인 미국과 터키의 관계에도 긴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사태를 우려한다면서도 테러 분자들로부터 터키인들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한다며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터키의 군사 행동이 쿠르드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세계 최대 인터넷 상점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 경영자입니다. 1964년생인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미국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 금융회사에서 역대 최연소 부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베조스 씨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30살에 인터넷 쇼핑업체를 설립했습니다. 19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모험적인 새로운 사업, 이른바 벤처 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베조스 씨는 어느 날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률이 1년 새 무려 2000% 넘게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아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생소하고 위험 부담이 많은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결국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을 세웠습니다. 베조스가 만든 아마존은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전자제품에서부터 옷, 음식, 장난감은 물론이고 고가의 보석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전자상거래 분야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애플, 구글, 삼성 같은 회사들을 위협하는 초대형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 1999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뽑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베조스 씨는 아마존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언론과 우주항공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는 2000년 우주항공산업체인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습니다.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또 2013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재산은 최근 약 1044억 달러에 달합니다. 베조스 씨는 최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을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뉴스 잘하듣기 오늘은 크루드족과 터키의 관계,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아니면 그 일이 번거로울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Has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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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은 귀찮거나 번거로운 상황 또는 일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골치 아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t's not a serious issue. But it is a hassle.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복잡해요. I hate texting. It's such a hassle. 나는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게 싫어. 정말 번거로워. I love that coffee shop, but getting there is such a hassle. 그 커피숍 좋아하는데 가는 길이 정말 번거로워. Hassle. Hassle. Hassle, hassle. 오늘은 hass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보스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옛 감정이 떠오르며 떠나간 여인을 그리게 된다는 More Than Feeling 전해드리며 전 인사드리죠.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80년 1월 26일 오늘, 한국전쟁 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미국 남부의 아칸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맥아더는 제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1930년에는 최연소 미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됩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한국전쟁 초기 당시 북한군은 기습 공격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왔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며 반격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전세는 역전되고 맙니다.
맥아더 원수 지휘하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인민군은 패퇴하기 시작했다. 저항하는 패잔병들을 무찌르면서 한강을 도하한 국군은 서울로 진입했다.
결국 한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에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90일 만에 되찾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25년 1월 26일 오늘.
Okay, so we just forget about Logan taking over, okay, Flatnose?
You always said that any one of us.
영화 내일을 향해 살아 스팅 등으로 유명한 미국 배우 폴 뉴먼이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연극에 관심을 보여온 뉴먼은 예대에서 드라마 수업을 받은 뒤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게 됩니다. 1954년 영화 은술잔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뉴먼은 4년 뒤 영화 상처뿐인 영광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폴 뉴먼은 이후 50여 년에 걸쳐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영광의 탈출 등 총 6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명배우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뉴먼은 또한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하는 등 자선 사업에도 힘써왔습니다. 세계적인 배우로, 제작자로, 또한 자선사업가로 널리 인정받은 폴 뉴먼. 그는 2008년 6월 폐암으로 83살의 얘기를 마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